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를 놓고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레집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발발 닷새만인 어젯밤 텔레비전 연설에서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터키군은 국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국가 비상사태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흐 귤렌의 추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 당국이 이번 쿠데타와 관련해 체포한 사람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약 5만 명의 공무원들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직됐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전사들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북부도시 만비지에서 48시간 안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사나 만비지 군사위원회는 성명에서 ISIL 반군들의 경화기만을 갖고 제약 없이 마을을 떠날 이틀간의 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시리아 북부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만비지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은 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해군이 오는 11월 뉴질랜드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는 30여 년 전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으로 인한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 총리는 오늘 미 군함이 뉴질랜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11월에 있을 뉴질랜드 왕립 해군 창설 75주년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는 앞서 어제 뉴질랜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과 양국 간 관계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어떠한 군함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라 총리는 군함이 원자력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방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지난주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 용의자 5명이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프랑스 사법당국 관계자는 이들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슬람 과격분자인 튀니지 태생의 프랑스인 모하메드 라후에유 부후렐은 니스 행사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 84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2년 전 이른바 도시를 점령하라는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대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슈아 웡과 알렉스 초우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죄가 인정됐으며 나단 로우는 시위 참가를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 26일 홍콩 정부 시설 울타리에 올라타고 또 시민광장으로 알려진 법원 마당에서 홍콩의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홍콩에서는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79일 동안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내 국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 핵은 영국의 실질적인 위협이라면서 영국은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구타와 고문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 내 국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결의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내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대국들의 갈등과 마찰의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각계각층이 떨쳐 일어나라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거듭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부산과 울산, 포항 등 한국 내 전략 지역들을 표적으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한국의 심장부를 겨냥해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며 북한은 언제든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 또한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며 비난이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이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라오스 베이엔피티엔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한국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라오스 BNTN 국립컨벤션센터에서는 오는 24일부터 한 메콩 유역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다양한 역내 협의체의 외교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협의체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 핵이 영국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이전받은 제3국이나 조직이 영국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때문에 영국은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들어 영국의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threats from countries like Russia and North Korea remain very real.
메이 총리는 18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핵무기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핵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후화된 영국 핵 잠수함 교체안을 발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핵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며 기존의 핵 보유국 중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난 2년간 핵무기 사용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관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외에 북한의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a clear intent to develop and deploy a nuclear weapon and it continues to work towards that goal. In flagrant violation, I'm going to make some progress.
북한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시험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도 발사했다며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은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운반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나라나 조직에 이전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이를 넘겨받은 제3국이나 조직이 영국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한번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영국이 계속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 초반에 은퇴하는 영국 핵 잠수함들의 교체 계획도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회는 이날 6시간의 논의 끝에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무장한 4척의 핵 잠수함을 대체할 새로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유럽연합 EU의 북한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와 북한에 대한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정 등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북한 노동자들의 EU 국가 내에서의 강제 노동이 EU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EU 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 지정과 함께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타와 고문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6곳. 북창 18호 수용소와 요덕 15호 수용소, 개천 14호 수용소, 명간 16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회령 22호 수용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 22호 수용소는 수년 전 폐쇄됐으며 북창 18호 수용소는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소 폐쇄와 이전을 겪으면서 15에서 20만 명이던 수감자도 8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감소 원인으로 수용소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철저한 통제로 인한 새로운 정치범의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 등을 꼽았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과거 김일성 정권부터 시작해 1980년대 김정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현 김정은 정권도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감했지만 최근엔 그 의미가 확장돼 한국행을 기도하거나 한국 국민이나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 주민들까지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재소자들은 재판 없이 수감되는 건 물론 가족들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만 17세 이상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인 공민증까지 박탈당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인권이 따로 없어요. 개미들이죠. 일하는 개미들 이건 뭐 말할 권한도 없고.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수용소 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명백한 법적 근거 없는 공개 처형과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도와주는 그런 건 사행, 어떤 사람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당국 등 사법체계 전반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가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찰과 사법체계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경찰과 수용소 간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고문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문하는 것보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들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보다 더 힘든 고문은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 한겨울에 찬물 붓기, 양손을 뒤로 묶어 높은 벽에 매다는 일명 비둘기 자세 고문, 불로 지지는 불고문, 채찍질, 물고문 등이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 공개 처형, 특히 가족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 상당수는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탈북자 유인 납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죠.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탈북자 출신 고현철 씨가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고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고아들을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며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숄티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번 작전도 미국이 디펜스 포럼 대표인 그 유명한 북인권활동가 수잔 숄티가 우리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직접 요구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20일 숄티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탈북자 유인 납치 주장을 폈습니다. 이 매체는 유인 납치의 마쿠 조종자는 미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숄티 대표가 고 씨를 북한 국경 내로 보내 어린이들까지 유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숄티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do not know Ko Hyun-chul. And of course, I've never been involved in kidnapping.
고 씨를 모를 뿐더러 누군가를 납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이끄는 단체는 비영리 재단으로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고 씨가 북한의 강한 압박과 위협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의 한국 귀환을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현재 여러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런 노력이 북한 정권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는 하루빨리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rth Koreans have a place to go where they can immediately be resettled, which is South Korea.
숄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민을 어디에 정착시킬지 세계 여러 나라가 고민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즉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때때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터키에서 지난주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죠.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에 많은 정보를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20일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소장은 지난주 터키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북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군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고 권력이 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군대가 수뇌부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행사 후 VOA에 북한의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이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rule it out. I think, you know, when you see even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that are unexpected, you have to think about the unexpected in North Korea as well.
북한군의 많은 고위 간부가 숙청되고 일부가 처형되는 상황에서 많은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역할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군대 역시 당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쿠데타를 조직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일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쿠데타 등 요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국방대학교의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하지만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 통제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소장은 토론에 뒤 VOA에 북한에서 군대가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 집단이긴 하지만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이제 파워 엘리트에 대한 그 김정은의 장악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은 장악력이 있고 또 뭐 미국의 뭐 이제 클레퍼나 미국의 정부 당국들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모르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군이 가장 김정은한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 역시 북한 군대의 쿠데타는 단기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김씨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며 국제화와 조직의 정교성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오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도 없고 과거의 방법들도 통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formation, truth, knowledge to be seeping into the North Korean people's mind.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겁니다. 오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이런 제안을 미국과 한국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다며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과 장마당 세대 등 주민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 means not Arab revolution because generals will not shoot.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으로 당장 아랍의 봄 같은 민중 혁명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한국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중국의 덩샤오핑식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손전화기 보유 인구가 350만 명에 달하고 정권의 충성심이 약한 장마당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있어 더 호기를 맞고 있다며 정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이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포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소장과 이석수 소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에도 북한 주민의 30%인 79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16에서 2026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량을 2100칼로리로 보고 이를 섭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6년에도 하루 평균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79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는 현재 북한 주민의 40%가량인 9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정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분배의 불균형으로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은 전체의 30%로 22개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북한에 이어 예멘이 24%, 타지키스탄 19%, 아프가니스탄 13% 순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테이시 로슨 농무부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인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해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tiny bit of per capita income growth coupled with, you know, slightly declining food prices has their food security situation.
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10년 뒤 식량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내 식량 배분 격차도 올해 17만 4천 톤에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11만 5천 톤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 배분 격차는 소득 계층을 10개로 나눠 각 계층이 하루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계산한 겁니다. 즉 10년 뒤에도 각 소득계층 간 식량 분배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영양 섭취 권장량인 21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11만 5천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 격차인 절대 식량 부족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로슨 연구원입니다.
Our results from this year's analysis did once again show that North Korea has zero nutritional gap. So again, the national average.
하지만 식량 부족분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위 계층에 속한 790만여 명은 최소 2,100 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 국제 곡물 가격, 영양분 섭취량, 식량 부족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대외 식량 원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북한의 학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논문 발표와 인용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중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술 논문 지수인 스코퍼스의 집계 결과 논문 건수와 논문 인용 건수 순위에서 북한이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든 지수로 논문 발표 건수와 인용 건수 같은 분야의 순위들이 들어갑니다. 이 순위는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나라나 연구기관의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가 지난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126위, 인용 건수로는 113위를 기록해 모두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북한은 논문 건수에서는 전체 33개 나라 가운데 23위, 그리고 인용 건수로는 1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논문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 14위로 북한보다 순위가 훨씬 높았습니다. 스포커스 지수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드러낸 분야는 컴퓨터와 공학, 소재과학 분야였습니다. 북한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공학 85위, 컴퓨터 86위, 그리고 소재과학에서 8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분류에서는 북한의 우주공학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우주공학 관련 논문 건수 순위에서 239개 나라 가운데 63위, 인용 건수에서는 174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분야 아시아 순위에서 논문 건수로는 13위, 그리고 인용 건수는 11위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우주공학 분야에서도 북한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은 논문 발표 건수에서 세계 12위, 인용 건수에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학자들의 연구 성과 수준을 나타내는 H지수 순위에서는 북한이 293개 나라 가운데 105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33개국 중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코퍼스 집계 결과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를 지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각 분야에서 선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6시간 만에 진압했던 터키 정부가 그 후속 대책으로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번 주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지 1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터키 소식을 보겠습니다. 쿠데타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만 지금 터키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위치한 터키에서 지난 15일 밤이었죠.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예.
이 다음날 새벽이 밝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터키 정부는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군과 정부 각 부처, 교육계를 비롯한 터키 사회 각 분야에서 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구금됐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더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강요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뒤에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터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 현대 이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삼권 분립의 원칙이 부인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법을 만드는 권한과 이를 집행하는 권한, 또 법에 관련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권한이 이 모두 대통령과 정부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을 뭐 법적으로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그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그런 결정을 터키가 한 이유는 뭡니까?
네, 터키 정부가 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쿠데타 배후 세력의 척결입니다.
예.
이 대통령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해서 반란 세력을 정리하는 일에 효율성을 더하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쿠데타 가담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체포되긴 했지만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와 구속, 감금, 직위 해제 등 이 쿠데타 진압 이후에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숙청 작업이 이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 더 한층 이 강해질 것을 시사한 거죠.
예, 쿠데타가 진압된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될 것이다. 이런 뭐 관측은 많았는데 지금
네.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서방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은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독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이들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앞서 성명을 통해서 이 터키 정부가 인권 보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예.
또 세계 각국의 언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예.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터키는 지금 정치랑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 국가인데
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연연은 쿠데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뭐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이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게 했고요.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한편 밤늦은 시간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 이슬람 교리에 따른 법규를 속속 채택했습니다.
예.
에르도안 정부의 이 같은 이슬람주의 강화 정책은 이 터키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이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골자로 한 이 중대 발표를 앞서 예고했던 지난 화요일에
예.
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쿠데타 후속 조치를 위한 터키 당국의 수사에 적절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민간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쿠데타 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고요. 또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 터키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터키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예.
이 사안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돕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터키는 이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이 미국 유럽과 그 중동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의 중동 전략 전개상 이 주요 협력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에르도안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 그리고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터키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이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이 ISIL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ISIL 공습에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터키 영토 내에서 운영하는 등 이 터키를 ISIL 격퇴전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에 터키에서 이번에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이 지역의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내전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예.
이런 사태는 또 이 ISIL과의 전투를 비롯한 중동 사태 대처에서 터키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뉴욕타임스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도 ISIL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에 초점을 유지하라고 예. 주문한 것으로
그렇군요.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그 미국 정부가 에르도안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거리를 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과 터키가 지금 거리를 두는 분야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은 에르도안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에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 개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이 폭력 진압한 뒤부터 공식 대화를 삼가해왔습니다.
네.
또한 이번 쿠데타 직후부터 터키 정부는 재미 이슬람학자 페홀라후 권렌을 이 배후 조종자로 지목을 하고 미국 정부에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쿠데타 배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면서 터키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이제 1년이 됐군요.
네.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교차 개설해서 국교를 재개한 지 이번 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난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국가원수로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경제 회복 전망이 커지는 등 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쿠바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인 관광객들이 쿠바로 몰려들면서 이 관광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쿠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약 1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전년과 대비해서 76% 이상의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방문객만 이 9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연말에는 지난해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그렇군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쿠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쿠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계 스타우드 호텔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미국의 호텔 기업이 쿠바에 진출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스타우드 측은 아바나에서 또 다른 호텔 또 세 곳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쿠바 정부와 특별 계약을 맺고 직원 고용 방식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쿠바 당국은 스타우드와 협력 업체들이 자국 내에 이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는 게 있죠. 미국과 쿠바 사이의 교통편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최대 여객선 회사인 카니발이 미국 동부 최남단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쿠바로 가는 크루즈 유람선을 출항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양국 정부는 해상 이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이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 거죠. 올 가을에는 또 이 미국의 민간 항공사 8곳이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오가는 직항편을 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과의 교류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쿠바 사회 자체가 변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쿠바에서는 자영업 또는 개인 사업이 금지되어 왔는데요. 최근 밀려드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쿠바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1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쿠바의 현지에서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현지에서는 쿠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후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 악화를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 대체로 최근의 변화를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회적인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예. IPS통신이 전했습니다. 쿠바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만큼 이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쿠바와의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쿠바와의 관계 진전이 크게 눈에 띄었다고 밝히고요. 쿠바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큰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블레드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제는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의 수락 연설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예. 펜스 주지사는 어제 연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축해 세우는 데 주력했고요. 또 동시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미국인들이 지긋지긋해하는 현재 상황, 이 현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펜스 주지사가 강조했습니다.
네. 펜스 주지사, 이제 뭐 그 공식적인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 공화당에. 네. 펜스의 연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부통령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연설이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때문에 이 펜스 주지사의 연설에 빛이 바랬다, 관심을 덜 받게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어제 연사로 나온 크루즈 의원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사람에게 투표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크루즈 의원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이 트럼프 후보의 출신주인 뉴욕주 대의원단을 선두로 해서
예.
청중의 거센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당대회 연사들은 그 후보들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네, 네.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크루즈 의원이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 크루즈 의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도박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해서 공화당이 정권 탈환에 실패할 경우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전략에서 나온 행동이란 건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거셉니다. 이 당의 단합을 강조해야 하는 그런 전당대회 자리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정작 트럼프 후보는 이 크루즈 의원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나중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루즈 의원이 청중의 야유를 받은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크루즈 의원이 연설하기 2시간 전에 연설문을 받아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대로 진행하게 했다면서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크루즈 의원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어제 이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를 거부했지만요. 하지만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사람들 가운데
예.
스콧 워커 주지사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어제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참 처음부터 그 트럼프 후보 부인의 뭐 연설 표절 논란부터
네.
사실 이 마지막에 이 크루즈 의원의 뭐랄까요 돌출 발언까지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오늘이 이제 사실상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 Make America One Again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예.
다시 하나가 되게 합시다인데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계 지도자인 제리 폴웰 리버티 대학교 총장과 이 트럼프 후보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 등의 지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이 마지막 순서인 트럼프 후보의 연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2016년 이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서
예.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트럼프 후보가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후보가 어떤 연설을 할지는 내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내일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28도, 안주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남포 아침 23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평양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낮 기온은 24도, 수풍 23도, 강계 25도, 희천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주, 개성, 신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요. 용현, 사리오는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 27도, 개성은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3도, 장진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18도입니다. 평강 오전에는 20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청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4도, 삼지연 오전에는 15도, 오후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입니다. 네, 7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를 놓고 분열하고 사회의 혼란이 가중된다면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발발 닷새 만인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터키군은 국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국가 비상사태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흐 귤렌의 추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인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메이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독일은 우호적인 관계와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영국이 최근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내렸지만 그 후에도 양국 관계와 교역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이 총리도 양국은 밀접한 경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독일과 영국의 기업들 역시 이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아울러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이번 민감한 사안이 질서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전사들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북부도시 만비지에서 48시간 안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산하 만비지 군사위원회는 성명에서 ISIL 반군들의 경화기만을 갖고 제약 없이 마을을 떠날 이틀간의 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시리아 북부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만비지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은 뒤 나온 것입니다. 시리아 주요 반군 지도자는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습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이 오는 11월 뉴질랜드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는 30여 년 전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으로 인한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 총리는 오늘 미 군함이 뉴질랜드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11월에 있을 뉴질랜드 왕립 해군 창설 75주년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는 어제에는 뉴질랜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과 양국 간 관계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어떠한 군함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남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미 본토에서 처음으로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이애미 환자의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플로리다 보건국은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관계에 의한 감염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